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군이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 어제 알레포 동부 지역 목표물들을 폭격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알레포 동부 5개 마을에서 민간인 15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자 수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지난 7일간 알레포 동부에서 289명의 사망을 확인했다며 시리아 활동가 한 명은 지난 주말에만 180차례의 공습이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도 안보리 보고를 통해 병원과 학교 등 민간시설에 대한 시리아와 러시아의 공습이 일상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내전 중인 예멘에서 어제 만료된 임시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내전이 계속되어 온 예멘에서 최근 시행된 48시간 휴전은 어제 한낮을기에 종료됐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분명 계속 추진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아침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이스마일 오울드 체이크 아흐메드 유엔 예멘 특사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휴전을 추진한다는 케리 장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최고 항소법원인 파기원은 오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에 대한 종신형을 취소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계된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파기원은 또 같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22명의 무슬림 형제단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선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기원은 지난주에는 무르시 전 대통령의 탈옥 혐의에 대한 사형 선고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집트 정부는 사법부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첫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철회를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동영상 포털 사이트 유튜브에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TPP는 미국의 잠재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신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가져올 수 있도록 공정한 양자 무역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물론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에도 반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지지했지만 미 의회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TPP는 12개 참여국 모두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페루와 중국 간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어제 페루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페루는 중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라틴아메리카 국가라며 역내 중국과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페루 방문 중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과 광산 개발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동북부 지역에 5년 전 큰 피해를 입혔던 지진과 쓰나미가 오늘 오전 또다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도쿄에서 동북쪽으로 250km 떨어진 바닷속 10km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7.3으로 매우 강력했지만 일부가 부상을 입고 경미한 피해만 발생했을 뿐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직후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지만 4시간 만에 해제됐으며 해안 지역 파도의 높이는 1에서 1.4m에 불과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북한 고위 외교관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미북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미군의 한국 주둔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경제관계는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미 의회 보고서가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한일 간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정보보호협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고 서해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장문의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북한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A4 용지 9장 분량의 비망록을 내고 미국이 전례 없이 강력하게 추진한 북한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북한의 자위적 대응을 초래했고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참패를 면치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비망록은 또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비망록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제재와 압박 정책의 실패를 강조하며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비망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미국의 적대시 책동과 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의 전면 대결전에 나선 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2012년 이후 감행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제재 행위들을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비망록은 이와 함께 북한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철회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비망록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결산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큰 틀의 협상을 암묵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그 토대에서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협상을 하더라도 핵을 가진 동등한 국가 입장에서 양측이 모두 원하는 현안을 하나의 대북을 올려놓고 협상하자 뭐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외무성 비망록이라는 형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만큼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북한으로선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한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위협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 대화냐 선제 공격이냐 식의 극단적인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신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지켜보고 또 그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지금 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죠.
북한의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 존스 홉킨스 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과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 등을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 당국과 미국의 민간 전문가 간 첫 비공식 접촉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자리였으리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는 물론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으로 빚어진 한국의 전국 불안, 그리고 함경북도 수해 등 여러 불안 요인들을 고려해 당분간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을 통해서 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공약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 see nothing that that abrogates that or changes that going forward. We take seriously our alliance commitment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스위스 주재 북한 대표부 서세평 대사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미북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한 한국과의 동맹 공약이 파괴되거나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서세평 대사는 영국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적대적 대북 정책을 접어야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는 6자회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며 그 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proper vehicle for discussions about peninsula security is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그러면서 북한은 그런 종류의 대화와 약속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외교 정책을 추진할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정치적 신조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이 중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끊임없는 핵 역량 개발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하게 여겨야 할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접한 경제 관계가 가까운 장래에 위축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미 의회 산하기구가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경제 관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현재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91%를 차지한다며 북한 경제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북중 간 교역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국 간 교역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 경제에 노동자 중국 송출과 중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자 해외 송출이 최근 북한의 새로운 외화 획득원으로 떠올랐다면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7만 명에서 8만 명이 중국에서 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4천 명은 단둥이나 투먼 같은 북중 접경 도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수입의 3분의 2를 본국에 보내야 한다며 앞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중국의 에너지 지원이 북한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력이나 각종 연료,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전력 지원 등이 에너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태양광 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전력 사정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평양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수와 중국의 대북 차량 수출이 늘어난 것에 근거해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연료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과 관련해 보고서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 해 최소 50만 톤의 원유가 북한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50만 톤은 송유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내야 하는 양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구호 차원에서 원유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투자 환경과 관련해 북한은 특유의 폐쇄성과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 탓에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 접경 지역 내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북한이 접경 지역에 경제개발구 11개를 설치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별 소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공사가 북중 경제협력에 적극적이었던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지금까지 완공이 미뤄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 기업들은 투자 환경이 불안정한 북한에서 사업하기보다는 북한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안이 오늘 22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두 나라의 서명으로 체결됩니다. 한국 정부는 두 나라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근거로 제한된 범위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지만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일부에서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반대론이 일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과의 직접 연락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늘 7박 8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당국과 실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2일 서울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상주하는 북측 대표단과 접촉하고는 있지만 북한 당국과의 직접 연락 채널을 마련하는 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자신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힘겨운 탈북 과정을 거쳐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점이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 이루어진 다수의 탈북민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들이 겪은 탈북 과정과 인권 침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여전히 비자발적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중국 내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구금돼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관련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북한 당국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권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지난 16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방문 기간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인사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 인권 관련 정보들을 청취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7박 8일간의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친 뒤 23일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자료 수집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이달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VOA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의 명암과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특집을 5차례 나눠서 보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탈북민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의사 출신인 40대 탈북민이 인천의 한 건물 유리벽을 닦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북한에서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2006년 한국에 들어온 뒤 공사판 등 막일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통해 북한에서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주는 한국의 탈북민 지원 법률에 따라 의사로서 재기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던 그는 중병에 걸린 부인과 자녀를 돌보느라 죽기 전까지 공사장 인부로 일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사람들의 탈북 동기는 과거 배고픔을 벗어나려는 생계형 탈북에서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주형 탈북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하나원 수료생들을 상대로 탈북 동기를 조사한 결과 자유에 대한 동경과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엔 40% 정도였지만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엔 65%로 급증했습니다. 또 북한에 있을 때 자신의 생활 수준에 대해 보통 또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2001년 이전 탈북민들 중엔 24%에 그쳤지만 2014년 이후 탈북민들은 67%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도 이런 추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유영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뭐 남한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지식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 그 남한 정보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그 비율 자체를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원하고 있는 혹은 가능한 그 직업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맞춤형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남성에겐 중장비 기술, 여성에겐 봉제가 주를 이루는 단순한 현행 취업 교육도 보다 정교하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입니다.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사실은 다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다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학에 갈 사람은 하나원서부터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 이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는 그런 눈높이 교육에 맞춰줘야지 모두 다 똑같은 거를 배우고 모두 다 이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탈북민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고 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 미화 4,200달러 정도를 받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체계에도 경쟁과 장려책을 확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나 시혜성보다는 탈북자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책에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취업 지원이라든지 자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정착 지원하고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자활지향적인 그런 정착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이와 함께 한국 내 탈북민의 7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한 지원 체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게 취업이지만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여성 탈북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NK경제인연합회 노현정 회장은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탈북 여성들이 많다며 이들의 자녀 보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애들이 집에 혼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직장 나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다 데려다가 탈북민들이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그다음에 그 생필품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자기네가 저녁에 나가서 대리운전 띄우서는 그 대리운전 비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탈북민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직은 일반 남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반 주민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서울 마곡지구에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입주자 대표연합회는 호소문과 플래카드를 통해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탈북민 정착시설을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탈북민들을 특수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따로따로식의 지원보다는 가능한 일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 센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죠. 근데 이제 그게 한 곳에서만 사시는 게 여러 곳에서 사시는데 한 곳에 오시기도 힘들고 그렇게 따로 한다는 거는 이 사회에 정착하는 게 이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남한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뭐 공부를 해도 그렇고 무슨 어떤 놀이를 해도 그렇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부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런 변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정착 지원 정책들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기존의 탈북민 정책 방향을 사회 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원 체계를 효율화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통합형 정착 지원은 탈북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기회를 늘리며 탈북 청년의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순서로 탈북자들의 정체성 문제를 살펴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의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콘크리트 벽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올해에만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19일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모스크바 북서부 베르자리나 거리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방화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벽은 북한 노동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덮치면서 컨테이너 안에 있던 북한 노동자 한 명이 현장에서 압사하고 두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같은 날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는 건물 내부를 수리하던 북한인들이 화재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테르팍스 시베리아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에서 북한인 3명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인들이 건물 내부 수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불법으로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베리아 비상사태부 관계자는 인테르팍스 통신에 북한인 부상자들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며 이들은 스스로 들것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축구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47살 북한 남성이 추락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시간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숨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 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9월 말에도 48살 북한 남성이 추락사했습니다. 현지 신문 폰탄카는 이 남성이 안전장치 없이 건물 12층에서 일하다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9월과 6월에도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 비보르그스크 지역의 건설 현장들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추락사했습니다. 이 밖에 8월에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했고 7월에는 우랄 산맥 인근 튜멘주 주택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추락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올해 1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추락 등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시베리아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 약 3만 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축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21일자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권력형 부정 추문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발표를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한국 야당이 애초 탄핵보다는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를 요구했지만 20일 검찰 발표 뒤 탄핵 쪽으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야당만으로는 대통령 탄핵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가 부족하지만 여당 내 이탈자 덕분에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문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날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이 나라를 이끌기에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로 그렇지 않아도 양성평등지수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는 한국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여성들이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한국 상황을 다룬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후임자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국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같이 안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내린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의 영적인 조언자를 국정에 참여시키는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이번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대통령이 추문에 연관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중이나 퇴임 뒤에 권력형 추문에 연루됐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낮은 지지율과 측근들의 범죄 행위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압력을 받고 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섯 가지 이유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한국 헌법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바로 기소되거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사임하면 바로 뒤를 이을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여당 안에서 박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강하지 않고 야당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CNN은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뒤 거친 고난의 역정을 거쳤다며 그런 만큼 순순히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번 주부터는 요리사 출신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시는 캘리포니아주 가운데도 한인 밀집 지역으로 한인 인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내 한인 전체 인구가 200만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탈북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은 우선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첫 발을 내딛지만 언어와 일자리 등을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지에만 100명이 좀 안 되는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해외에서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가 아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입니다.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도 북한에서 러시아, 러시아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시에서 3, 40분 떨어진 도시입니다. 11월 초인데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외출에서 돌아온 김 씨는 숨이 가쁜 듯 보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에 살다 또 이게 제일 더운 데가지고 여기서 감기 더 많이 걸리네. 러시아 살 때도 감기 안 걸렸는데.
아이고 여기 날씨가 꽤 덥네요.
예.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 김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란 러시아를 말합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온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 북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에게 세상을 알게 해준 러시아에서의 기억은 세월이 흘렀어도 툭툭 말이 나오는 돌아가고 싶은 시절입니다. 사할린은 러시아 사할린 주에 속해 있는데요. 함경북도 국경에서 출발해 하산 방향으로 1,60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는 섬입니다. 땅 면적이 7만 2천 제곱미터, 4만 6천 제곱미터인 북한보다 크고 세계에서 23번째로 큰 섬입니다. 김 씨가 처음 러시아 땅을 밟은 건 1980년대 모스크바에 유학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다 돼가는 오래된 얘기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에 난생 처음 바깥 공기를 마셔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별천지죠.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도 거기 가니까 뭐 눈이 확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점이 가장?
공기가 틀려요. 공기가 비행장에서 탁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니까 공기 자체가 틀리고 냄새가 틀리고 아 성전 들어가면 뭐 TV 냉장고 막 팔지 소고기고 뭐 이렇게 쌓여놓고 생선이고 없는 게 없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산다는 나라 북한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뭐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잘 산다고 교육받았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제일 잘 살고 좀 제일 그래도 괜찮게 산다는 놈들이 뽑혀 나갔는데도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죠.
김 씨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들어가면 외국에 보내준다고 하는 북한의 상업대학에서 요리 공부를 했습니다.
저 상업대학이라고, 상업대학 가면 먹고 살기 뭐 부조그만이니까 거기는. 거기 가면 또 외국 내보내준다니까.
상업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김 씨에게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김 씨는 당시 북한에서 외국인 접대 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모스크바에 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레 파견돼가지고 거기 나갔겠죠.
뭘 배워요?
어떻게 외국인들을 먹이고 그 스타 외국인들하고 먹이고 뭐 서빙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식당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빨리 내가 나가서 배워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스크바에 임카이라는 대학에 가가지고 배워보고.
임카이?
예. 카페라 지브니 인스튜트라고.
김 씨의 모스크바 행은 조국 북한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 일생일대의 사건이 됐습니다.
그때 좋았죠. 에스토니아도 네. 가고 뭐 레닌그라드도 돌아다니고 쫙 다.
태어나 처음 북유럽 땅도 밟았고 북한이 아닌 나라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김 씨는 북한에서 처음 러시아를 밟았을 때 느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시 겪었습니다.
갈 땐 비행기 타고 가고 북한 들어갈 땐 기차 타고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짐이 있으니까 우리. 뭐 TV 냉장고 좀 사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짐이 많으니까 기차 타고 들어가는데 무슨 소련에서 국경 넘어서 중국 만주리 어디 가니까 무슨 공기가 틀리고 끔찍해요. 단동을 지나서 신을 주면서 또 북한 들어가니까 눈이 딱 감겨요. 내가 여기서 살았나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고 못 봐주겠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한심해서.
당국의 지시를 받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김 씨는 몸은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러시아에 두고 온 듯 했는데요. 배운 것을 다시 전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싫었습니다.
평양 상업관학교 교원, 그러니까 요새 뭐 교수라기잖아요. 그 선생으로 배치했지 우리를. 배워주라고 애들한테. 우리가 가서 배워왔으니까. 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한 번 맛을 보면 못 견디잖아요. 그 통제사에 있다가. 못 견디겠더라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김 씨는 지인인 당 비서의 도움을 받아 종합체육훈련소에서 빈둥거렸다고 말을 했는데요.
빈둥빈둥 놀다가 아 이거 다 안 되겠다 해서 뭐 좀 믿고 다녔어. 운정식당이라고 달러로 파는 거. 달러 식당 하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또 사장이 총살을 당했지.
김 씨는 당시 김 씨가 일했던 식당마다 돈과 여자 문제로 사장이 총살당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북한에서는 사람 목숨 하나 없애는 게 별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오산덕 총국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일이 엄마, 김정숙이가 저 해령 출신이에요. 그래서 걔가 태어난 곳이 오산덕이라는 산이 있어요. 김정일이가 우리 어머니 서원을 풀어주는 회사라고 오산덕 총국이라고 붙여놨거든요. 자금을 태어난 곳 그걸 붙여서.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서 나간 거죠. 러시아로 다시 사할린으로.
오산덕 총국을 거쳐 김 씨는 다시 사할린으로 갔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도 고위층은 아니었지만 어딜 가나 밥은 공짜로 먹을 만큼 인맥을 갖고 먹고 사는 일만큼은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고위층은 아닌데 먹고 사는 건 최고이지 우리가. 식당 가서 돈 내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 같은 졸업생들이 다 식당 책임자들이에요. 어 저기 안주라 하고 얘기하면 그게 안 주면 그 북한 접전이라고 하죠. 웨이트레스 들고 야 저 갖다 주라고 그럼 좋아서 확 내보내주죠. 그럼 먹고 돈 잘 내는 법은 몰랐으니까.
더 이상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것도 알게 됐고 공기도 냄새도 너무나 틀린 러시아 땅이 눈에 밟혀 뭘 해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던 김 씨. 먹고 살 걱정 전혀 없었던 그였지만 그렇게 떠돌다 북한을 떠나 러시아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던 때를 떠올리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제2의 고향이 된 그곳에서 김 씨는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영식당에서 편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러시아 사할린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데이비드 김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른바 최순실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법이 곧 시행된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내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발효됩니다. 내년 4월까지 한국의 특검 정국으로 최순실 사태를 파헤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특검은 슈퍼 특검으로도 불린다고요?
네.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부가 4명이고요.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최대 105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인데요.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까지 특별검사 체제로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고 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도 준비 중이죠?
네. 특검과 마찬가지로 초대형 국정조사가 예상됩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예비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기업 그룹 총수들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씨 등 또 거론된 20여 명의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핵심 의혹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 야권에서는 가급적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았습니다. 이 가급적 빠름의 조건은 표결 처리의 정족수인 의원 200명의 의사를 모으는 겁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31표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30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2일에는 표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5차 촛불집회 등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순실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소식 들어봤고요. 지금 한국의 조류독감 상황이 심각하다죠?
네. 그 충청남도 천안과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서 시작된 조류독감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한국은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비상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까지 조류독감으로 폐사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 42만여 마리입니다.
네, 엄청난 양이 되는데 이 경기도 양주라면 군사분계선 지역과도 멀지 않은 곳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경기도 파주와 비슷한 지역이고요. 최단거리로 보자면 황해북도 장풍군과 직선거리로 30km 정도 거리입니다. 아, 지금 그 한국의 조류독감이 서해안 지역을 휩쓸었고요. 경기도 양주까지 번지면서 이 지역적인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전염이 아니라 철새에 의해서 조류독감이 확산된 것이다. 이렇게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류독감이 한국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전염력이 아주 강한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
H5N6형 고병원성 바이러스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병원성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독성이 강하다고 해서 지금 방역 현장에서는 고병원성 이런 수식어가 붙여지고 있는데요. 내성이 강한 편이었던 오리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리고 뭐 보통은 산란률이 좀 떨어지다가 폐사하는 영향을 보였던 기존의 조류독감과는 그 성향도 지금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사전 징후도 없이 폐사된 채 발견된다는 것이 이번 조류독감의 특징인데요. 거기에다가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중국에서만 15명이 감염돼서 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방역당국에서는 조류독감 방역에 나선 인력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등 전염을 막기 위한 초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적어야 될 텐데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5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 끝으로 살펴볼까요?
네. 올 들어 11월 중순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역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때가 2014년이었고 1,420만 명이었는데 일단 그 수를 넘어섰고요.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1,7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경제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한국인데 그래도 관광 분야는 다른 분위기군요.
네. 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네.
수출이 줄고 있는데 관광은 한국 경제 새로운 활로라고 얘기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최대 규모를 넘어섰고요. 예, 올해 당초 그 외국인 관광 유치 목표가 1,650만 명이었는데 이것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한국의 관광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큰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국이 그 메르스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관광업계에서는 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메르스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니까 큰 성장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06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615만 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3배가 가까운 1,700만 명 정도로 성장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 관광객의 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죠, 역시?
네네. 그 10월까지의 그 1,5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700만 명이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는 8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주한미군의 고고도 방어미사일 체계,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한국으로 이 여행 의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국 방문자 수가 40%나 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으로 보자면 2명 중에 1명이 거의 중국인 관광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 다음으로는 일본인입니다. 188만 명이고요. 미국인이 73만 명, 다음이 홍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본인의 경우에도 그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아주 냉랭해진 이 한일 간의 외교 관계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의 방문객을 되찾았고요. 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에게 K-POP 등 한류 대중문화 체험 목적의 여행이 아주 많았던 것이 특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또 밝은 소식이 이렇게 있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노동인권민주주의 담당 부차관부는 올해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입니다. 북한은 전체주의적인 김정은 정권 아래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물론 고문과 강제 노동, 그리고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8만에서 12만에 이르는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온갖 고문을 받습니다. 또 수용소 당국은 임신한 여성을 강제 낙태시키는 것은 물론 수감자로 하여금 죽은 아이를 강제로 보게끔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버스비 인권 담당 부차관부는 이 같은 보고는 너무나 끔찍하다며 미국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와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잔인한 독재체제 아래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탈출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은 북한 주민을 위해 정보 유입을 가능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탈북자 단체들과 손잡고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당국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미국은 지난 7월 김정은을 포함해 15명의 북한 당국자와 7개 기관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 개선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